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나라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성장률이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하고 왜 그런가 물어보면 선진국이 되면 다 그런 거라더라라는 얘기가 돌아오긴 합니다만, 또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을 보면 또 그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선진국 병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얘기 좀 물어보려고요.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던데. 그렇죠, 실제로 맞습니다. 숫자는?
네. 네,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지난 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비해서 0.7% 성장했고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 2017년 2분기에 비해서는 2.9% 정도 성장했으니까 지난해 성장률 3.1%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또 최근 여러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아까 경제가 급격히 식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던 분들에 비하면
네.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연간 한 3%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뭐 최근에 비하면 비슷한 숫자지만 한 10년 전으로만 가도 뭐 5%, 6%, 7% 이렇게 성장하던 시기가 있어서
맞습니다.
자꾸 뭔가 우리나라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인데
네.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또 그런 의견은 어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예.
예, 그런 인구 성장률의 이제 기여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1인당 소득,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9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1%. 와, 정말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1인당 성장률은 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의 성장률하고 전체 경제의 성장 속도에 한 1% 이상 차이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인구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사실은 경제 성장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성장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평균 3.4% 성장하는데 1인당 소득은 2.9% 성장하니까
네.
옛날에 비해서 외형은 확실히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1인당 그 소득의 증가세랄까요? 1인당의 어떤 탄력이 둔화된 건 분명히 반토막 났지만
네.
그런 외형적인 경제 성장의 급격한 하락 속도라는 것에 비해서 1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는 여전히 그래도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게 떨어졌다고 하기 좀 애매한 것이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그렇습니다.
안 늘어서 그런 거고 인구가
맞습니다.
많이 늘어서 경제 성장하는 거야 그거야 뭐 어느 나라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그 숫자에는 약간 좀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였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다 해석을 해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도 과거보다는 많이 안 오르고 있긴 한데 그나마 그거는 괜찮은 수준이라는 해석이네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1인당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보면 3,364만 원.
네.
정말 큰 돈이고 달러로 환산하면 29,700불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올해 이대로 우리 경제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 드디어 이제 3만 불의 벽을 올해 깰 수 있는 거니까
예.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그래도 꾸준히 2.9% 성장, 1인당이 2.9% 성장하는 나라면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 꽤 높은 성장이 그래도 이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만 놓고 보면 선진국
그렇습니다.
중에서는 괜찮다?
예, 꽤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할 때 선진국 중 안에 우리나라가 끼어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아니, 정말 많은 통계에서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네,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중하위권.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상위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가 참 어려운데, 일단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거기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한 20위권 알겠어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성장률이 많이 줄어든 거는 맞는데, 1인당으로 보든 전체 GDP로 보든.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이른바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가 성숙할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까?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이제 인구 증가 빼고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예.
첫 번째는 그 전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역 입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GDP에서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중에 제일 높은, 심지어 뭐 중국보다도 우리가 높은 나라니까,
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건 이제 우리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도시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시던 분들을 도시 지역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죠.
예.
왜 이러면 성장률이 올라가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농림수산업의 경제 성장률 연평균 0.4% 정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농사지어서는 경제 성장이 어려우니 다들 도시로, 예, 좀 몰려와서 더 살면 그나마 이런저런 성장은 더 나타날 수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대도시로 모이면 모일수록 또 이제 좋은 점이 이 노동력을 공급하기 쉬워지니까,
예,
대기업들 성장하기도 쉬워지고 또 시장도 커지는 이른바 이제 뭐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들이나 그런 게 잘 되는 데만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고, 마지막은 이제 혁신,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데, 이건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진학률도 높이고, 또는 대학교 진학률을 높여나가는 교육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나라가 아무래도 더 혁신적인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세 가지 다 우리나라가
빡빡한
선진국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건 양은 그죠. 네. 수출 비중을 더 높이기도 어렵고 또 대도시로 더 이상 뭐 인구 집중이 어렵다면 남아 있는 건 결국 교육의
혁신.
수준이라든가 또는 뭐 더 나가서 기업체 내의 혁신 투자를 더 집중시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고 또 이어서 더 배우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